ζυντεκή ετώρα παρατή.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두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천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평화. 늘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5천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보잘것없는 예물로 수천명을 배불리 먹이신 이 놀라운 표징 앞에서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하지만 이 기적의 이면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시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필립보에게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물어보시죠. 복음은 또 친절하게도 이 질문이 필립보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립보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죠.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부족합니다. 안드레아 역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내놓으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 나섰어요. 저 같은 안드레아 성인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점은 제자들이 이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배불리 먹은 뒤에도 곧 이어지는 호수의 풍랑 사건에서는 다시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많은 표징을 보고도 믿음의 도약에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결핍을 해결해주는 수단으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병을 고쳐주며 풍랑을 멈춰주는 기능적인 메시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적의 빵은 맛있게 먹었지만 그 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왜 산으로 물러가 혼자 계시라는지에 대해서는 마음의 눈을 감았던 것이죠.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의 결핍이 채워지는 순간에만 안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욕구가 채워질 때는 주님이 계신 것 같다가도 다시 고통과 시련이 닥치면 그분이 누구신지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실존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계산기보다 우리들의 내어놓음을 먼저 보십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거금보다 아이의 보리빵 5개라는 작은 나눔이 기적의 씨앗이 되었죠.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것조차 그분의 손에 맡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또한 기적 이후에 홀로 산으로 물러가신 예수님의 뒷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자신들의 배를 불려줄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하지만 주님은 세상의 영광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단순히 배가 부른 상태가 아니라 하느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든든함이기 때문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매일 제자들처럼 시험을 치릅니다. 지갑의 잔고를 확인하여 필리포처럼 한숨을 쉬기도 하고 내가 가진 재능이 너무 보잘것없어 안드레아처럼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미 당신이 하실 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계산이 아니라 보잘것없지만 이것이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신뢰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삶의 작은 조각들을 기꺼이 내어놓고 주님의 손에 맡길 때 우리 삶의 열두광주리는 반드시 차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은 단순히 물질적인 만족을 넘어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적의 빵을 먹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빵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산으로 또 풍랑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평화.
1분 교리 김충섭 신부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미사 때 사제가 입던 제의색은 일정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서와 관련지어 백색 한 가지만을 자주 샀습니다. 그러다가 축일의 특별한 의미를 제의색으로 드러내기 위해 주교가 여러 가지를 자유로이 사용하였으며 이노첸시오 3세 교황 때에 이르러서는 백색, 적색, 녹색, 자색, 흑색 이렇게 다섯 가지 제의색이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장미색 제의가 추가되기도 하는데 이 제의는 대림 제3주일과 사순 제4주일에 사용합니다.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는 보속과 회개의 시기이지만 성탄과 부활의 서광을 앞두고 기쁨과 휴식의 의미로 착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색과 흰색의 중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양철북에서 펴낸 이오덕 권정색의 책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에서 교회 앞으로 지나다니는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봤습니다 부분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난 봄엔가 겨울엔가 선생님께서 원고료 받아오신 걸 안동 농민회관에서 제가 건네받았었지요. 그런데 그걸 제 옷이 들어있는 라면 상자 깊숙이 넣어놓고는 그만 잊고 있었는데 어저께 가을옷을 꺼내 입으려고 챙기다가 뜻밖의 그 돈 봉투가 나왔습니다. 흡사 공짜로 주운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밤 꿈엔 어머니를 뵈었어요. 언제나처럼 노동에 시달린 그 모습 그대로 다래끼에 인동꽃을 따 담고 개울물을 힘겹게 건너고 계셨죠. 아침에 일어나니 갑자기 허전하고 쓸쓸해서 무언가 잊고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얼른 달력을 쳐다봤더니 짐작대로 어제가 바로 제 4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생일날은 까맣게 잊고 있다가도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면 새삼 기억해내게 되는 게 거의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 벗어나려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감정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가 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앞으로 지나다니는 버스를 타고 종점지까지 가봤습니다. 거무래기라는 산골엔 도라지꽃, 관암풀꽃, 물복숭아 꽃들이 피어있고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게 각박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전기불이 들어오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니까 옛날 같지는 않을 겁니다. 9월도 며칠 남지 않았고 그러면 겨울이 이내 닥치겠지요.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82년 9월 23일 권정생 올림.
성악 산책은요 부산 가톨릭 합창단의 목소리들로 꾸며드립니다. 그들이 낸 음반 그대 행복하여라라는 음반에 있는 곡들인데요. 우리 부산교구 대표 합창단이죠. 아름답게 연주하고 잘 준비하여 만든 음반 한 곡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베마리아 뭐 여러가지 형태의 아베마리아가 있는데요. 현존하는 작곡가 이태리죠. 이태리 작곡가 이탈로 비앙키 작곡의 아베마리아 성모송입니다. 무반주곡인데 혼성 4부 부산 가톨릭 합창단이 연주합니다. 생존하는 이태리 작곡가 사세이시죠. 이탈로 비앙키 신부님의 곡 아베마리아 성모송 무반주 곡 혼성 사업으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부산 평화방송의 승화막 산책 오늘은 부산 가톨릭 합창단의 목소리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성체 찬미가인데요. 테오도르 드보아 작곡가며 또 많은 대위법 화성학 교재를 남기고 있는 그런 작곡가죠. 그가 쓴 작품 아도라무스 데 크리스테 그리스도님 당신을 흠숭합니다라는 곡입니다. 혼성 사부 부산 가톨릭 합창단의 스트링 연주와 함께 이 곡을 연주합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1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g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 4월 15일 카메룬 수도 야운데에 도착해 수년간 분리주의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의 평화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교황은 대통령궁에서 열린 환영식 연설에서 목자이자 대화와 형제의 평화를 위한 봉사자로 이곳에 왔다며 영어권 북서 남서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분쟁을 깊은 고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가정이 해체됐으며 아이들은 교육받지 못하고 젊은이들은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숫자 뒤에는 실제 사람들과 얼굴과 이야기에 무너진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 방문을 앞두고 분리주의 세력은 민간인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사흘간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한편 이번 방문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일부에서는 교황의 대통령 면담이 현 정부에 대한 지지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됐지만 부에야 교구장은 마이클 미아베스의 비비교 주교는 어떤 사람도 교황이 만나지 못할 만큼 배제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방문이 회개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교황은 연설에서 평화는 모든 이의 책임이며 특히 공권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공자원 관리와 법치 존중이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을 인용해 통치자는 권력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의무감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메론은 분리주의 갈등 외에도 보코하람의 테러와 정치적 긴장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최대 주택대출은행이 모기지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ANZ은 대부분의 고정금리를 10베이스포인트 인상했으며 이는 4월 16일 어제부터 적용됐습니다. 이번 인상은 4월 초부터 도매 스왑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데에 따른 것이며 더 넓게 보면 3월 초부터 이어진 상승 흐름의 영향입니다. ANZ은 6개월 금리는 인상하지 않았지만 현재 비교적 인기 있는 고정기간 중 하나인 2년 금리는 20베이스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주요 은행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은 3주 전 키위뱅크이며 ANZ의 마지막 인상은 4주 전이었습니다. 이제 ANZ는 모든 은행 중 가장 높은 금리표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ANZ는 경쟁 은행들도 금리를 따라 인상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요 은행 중 최저금리와의 격차가 최대 24베이스포인트까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SB는 18개월 금리를 4.75%로 제공하는 반면 ANZ는 동일 기간에 4.99%의 새로운 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들의 새로운 금리 정책은 신규 주택 구매보다 대환, 리파이낸스 활동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겨울철 비수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ANZ는 동시에 정기예금 금리도 인상했습니다. 18개월 이상 모든 정기예금 상품에 대해 10베이스포인트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예금자들은 해당 기간 상품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은행의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부동산협회 REINZ에 따르면 3월 주택 판매량과 가격은 지난해 3월과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구매자들은 점점 더 신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시장은 3월에도 전반적으로 정체된 모습을 보였으며 판매량과 가격 모두 전년 대비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3월은 전통적으로 주거용 부동산 거래가 가장 활발한 달이며 지난 12개월 동안에도 이러한 경향이 이어졌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협회는 3월 주거용 부동산 판매 건수가 7,853건으로 지난해 12개월 중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3월과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도 비슷하게 정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동산협회 주택가격지수 HPI는 전국 기준으로 지난해 3월 대비 0.2% 상승했지만 2월과 비교하면 0.3% 하락했습니다. 부동산협회 HPI는 매월 거래되는 주택 유형의 차이를 반영해 조정하기 때문에 평균값이나 중간값보다 가격 변동을 가장 신뢰할 수 있게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다만 부동산협회 중간가격은 3월에 78만 8천 달러로 2월 대비 0.9% 하락했으며 지난해 3월보다도 0.3% 낮았습니다. 3월 기준 주택이 판매되기까지 평균 41일이 걸렸으며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부동산협회 최고 경영자 리지 라일리는 연료비 상승과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완전히 물러나지는 않았지만 점점 더 신중해지고 의사결정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금요일 오전 백악관 최고 경제 고문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윌리스 장관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 중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고문들과도 별도의 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윌리스 장관은 이란 분쟁이 뉴질랜드와 경제 그리고 더 넓은 태평양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분쟁이 언제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지와 미국 정부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질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스 장관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춘계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윌리스 장관은 잠재적인 연료 공급 차질에 대한 뉴질랜드의 우려를 강조하고 신속한 협상을 통한 분쟁 종식을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당 대표 크리스 위킴슨은 RNZ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당혹스러울 정도로 순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히킨스 대표는 세계는 이미 변화했고 상황이 단순히 정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혼란을 겪게 될 것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더 현실적인 접근과 계획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은 연료 위기 시 우선 공급 대상을 지금 공개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노동당은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카이로스 푸드구조 같은 기관이 정부의 연료 공급 계획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4단계 연료 대응 계획의 업데이트를 발표했지만 실제로 배급이 시행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할지는 아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히킨스는 정부가 계획이 어떻게 작동할지 가능한 빨리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동당 정부가 코비드-19 대응 당시에는 훨씬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히킨스는 정부는 이미 몇 달의 시간이 있었고 최악의 경우라도 실제 연료 배급을 시행하기까지는 아직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며 따라서 지금 사람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히킨스 대표는 하루 약 4톤의 음식물 폐기물을 매립지로 보내지 않도록 구조하는 자원봉사단체인 크라이스트 처치의 카이로스 푸드 구조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건설 비용 급등으로 뉴질랜드 건설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료 가격 상승이 자재 생산과 운송 비용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비용 증가에 특히 취약합니다. 철강과 시멘트 생산뿐 아니라 운송 과정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프로젝트 지연과 취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고용과 주택 공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소 건설업체들이 재정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응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용 안정화를 위한 지원책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통가리로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초기에는 의심스러운 화재로 간주됐습니다. 경찰은 발화 지점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인위적 원인을 의심했으나 조사 결과 사고로 결론났습니다. 차량의 주행 중 바퀴 문제로 도로와 마찰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마른 풀에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불길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경찰은 물리적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국은 차량 점검과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조한 계절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에서는 화재 대응 비용과 환경 피해도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우시다고요? 그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 대체로 맑겠으나 지역에 따라 흐리거나 잠깐 소나기가 올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 오전에는 맑겠으나 오후부터는 비가 오면서 바람도 조금씩 강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과 아나운서의 이선지였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랭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성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JMP로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수분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해 거동조차 힘든 분에겐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 간 일 자체가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의사가 직접 환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가 방문 진료입니다. 최근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거동에 불편한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고 더불어 인구 소멸 지역 증가로 의료 접근이 어려운 의료 사각지대까지 생겨나면서 방문 진료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명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진료에 힘쓰고 있는 서울 마포구 재택의료센터 우리동네 30분 의원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와 카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병원에 오기 힘든 환자들을 위해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진료 생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 마포구 재택의료센터 우리 동네 30분 의원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신혜 원장님과 함께 방문 진료 이야기를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청취자분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포구에 있는 우리 동네 30분 의원에서 진료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신혜라고 합니다.
네, 거기는 궁금하겠는데 그 혼자 하시는 건 아니시죠?
네, 저희 의원에는 직원이 네. 좀 많아요.
직원이 네. 특별히 많은 이유가?
직원, 여러 가지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재택 진료.
아, 재택 진료, 네.
네, 네, 네.
그래서 몇 분 정도 같이 하셨어요?
저희가 의사가 저 포함해서 3명이고요. 3명이고, 그리고 일반 직원, 일반 사원, 그리고
사회 직원?
네. 그리고 사회복지사 한 명, 그리고 작업치료사 한 명.
오.
네. 지금 출산으로 인해서 휴직하고 있는 간호사까지 하면 간호사 5명. 제가 작업치료 선생님 이야기했나요?
아. 네,
그렇게 하면 토탈 12명인 것 12명. 같습니다. 12명.
굉장히.
아, 간호조무사 선생님도 한 분 계십니다.
굉장히 좀 큰 편이네요.
뭐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네. 재택진료를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들이 그 정도?
뭐 병원 사무실이라고 따로 있나요? 안 그러면 이제 사무실에서 와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따로 있나요? 안 그러면 그냥 재택으로만 나가시나요?
아, 저희는 외래 진료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뭐 확실히.
그래서 의원 건물이, 의원 사무실이 있죠.
네. 네. 그 우리 동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마포구에 있는데 그 마포구만 우리 동네입니까?
아, 진료를 나가고 있는 데는 마포구 외에도 근처에 인근하는 은평구, 종로구 그리고 멀리 나가고
굉장히 하고요. 그 범위가 크네요.
네, 좀 멉니다. 그게 사실은 그 재택 진료를 하는 게 진료 시간이 대부분 길에서 소모되면 그렇죠.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어느 정도 거리를 생각은 하기는 하지만 아, 꼭 가야 되겠다 싶은 곳은 또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제일 그 인상적인 거는 우리 동네 30분입니다. 30분이라는 의미가 30분 의원이라는 의미가 네, 네. 진료를 30분 해서 그렇습니까? 전화하면 30분 만에 가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진료 시간 의미가
아, 한 번에 의미가. 가서 이분하고 대화하고 네, 네. 진료 봐주는데 아, 30분 네.
원래 이제 저희 병원의 원장님이 따로 계십니다. 원장님 따로 계시는데 우리 원장님이 이 병원을 처음에 의원을 시작을 할 때 취지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충분히
힘들어서 예 오는 모든 분들하고 충분히 건강이나 일상이나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서 최소한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시간을 할애하고 싶다는 뜻에서 아마 그렇게
말하고 그럴 때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재택 방문을 한다 그러면 오늘 매일마다 재택 방문 나가시는 건가요?
네, 그 의사 3명이 있는데 3명 중에서 번갈아 가면서 외래도 보는 의사가 저하고 원장님하고 2명이고 재택만 매일 하시는 선생님.
만약에 재택만 가신다 하면 네. 그 하루는 몇 분까지 보십니까? 몇 분?
최소한 아마 뭐 최소한 7명에서 많게는 무리를 조금 하면 뭐 9, 10명 정도.
그러니까 그게 보통
같아요.
이제 보통 뭐 직장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네. 9시부터 6시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
9시에서 6시까지? 아예 뭐 그 정도?
그 정도. 네네. 사실상 그렇게 병원에 앉아있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앉아서 이제 그 사람들 만나는 거에 비해서는 되게 적게 볼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하신 길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네네.
굉장히 많다 보니까 또 지금 보니까 그 이동 거리가 지금 뭐 동네가 커요. 종로구서부터 마포구에다가 은평구에다가까지 하시니까
네.
그러면 한번 궁금한 거 있는데 그 보던 환자만 보러 가십니까? 아니면 새롭게 들어온 환자들도 있습니까?
아,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한번 궁금해. 그럼 그분들은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한테 의뢰로 오신 분들이 최근에는 본인이나 아니면은 보호자가 연락해서 저희하고 컨택 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마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가지고 뭐 지사를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의뢰 오는 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게 방문 요양 같은 걸 하는 그런 센터들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센터들, 요양센터들, 그리고 뭐 다양한데요. 지자체를 통해서 들어온, 주민센터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사실 뭐 옛날에 이제 방문 진료라고 하면 왕진이라는 표현을 썼고, 네네네. 그건 정말 특별한 케이스라는 것도 하나 또 붙는 게 있는데, 네네. 요새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간호가
그렇죠.
있고.
굉장히
근데 그게 확실히 이제 가정간호하고 방문 진료는 큰 차이, 가정간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간호사가만 가서 기본적인 케어를 하죠. 줄 바꿔주거나 이런 약간 간호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입원했을 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거기 간호사 담당이 그 하는 것들만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방문 진료는 의사가 가서 처방도 내릴 수 있고, 좀 더 밀접한 그 뭔가 케어적인 부분도 더 할 수 있는 건데, 조금 이제 사람들한테 조금 이제 혼동이 아니라, 또 혼동스러운 건데, 요새 좀 알고 있는 분은 알고 있는데, 호스피스. 가정형 호스피스하고 이 가정 방문 진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방문형 호스피스하고 저희 재택 방문 진료하고는 사실은 시작점도 좀 많이 다르고요. 방문형 호스피스 같은 경우에는 호스피스의 한 형태입니다.
형태죠, 그렇죠.
호스피스
그렇죠.
한 형태고 생애 말기 진료, 생애 말기를 위한 돌봄 진료고요. 저희는 일단 그 단계까지 가지 않은 분들도 다 커버를 하는데 집에서 나오기 힘든 분들 그러니까 의료기관을 찾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분들이 뭐 신체적으로라든지 정신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경우에 찾아가는 진료죠. 그러니까 그 진료하는 어떤 그런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고 그리고 들어가는 단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뭐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고령에 연로하신 분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장애인 분들 중에서도 지체장애도 들어가고 정신장애도 들어가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애기들 보러 가는 경우도
그러니까
있어요.
호스피스 같은 경우에는 가정형 호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애 말기의 포인트가 있어서 그들이 이제 좀 흔히 말해서 그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통증 완화 의료의 개념적인 것이 좀 있다고 한다면 방문 진료는 그것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그러니까 이동이 좀 불편하신 분의 포인트가 좀 잡혀 있고 그분들이 충분히 의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건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뭐 요즘 돌봄 통합법이 또 시행될 예정이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지내시던 곳에서 가장 마음 편하고 그리고 몸도 되도록이면 가장 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지향하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스펙트럼은 좀 크긴 한데 뭐 방문형 호스피스의 그 범주의 그 느낌하고는 그렇게 다르지는 않네요.
그렇게까지 함께 하는 게 저희 바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왜냐면은 사실상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 내가 병원에 있다가 이렇게 퇴원해서 그냥 병원에 호스피스 가기도 쉽지 않고 이제 가정형으로 있고 또 자기가 익숙한 공간에서 있고 싶은 것도 있고 근데 그것이 그냥 좀 뭐랄까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니까 간다는 느낌이 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지속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건 확실히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작업 치료 하시는 분도 가는 거면 뭔가 손을 뭐 어떻게 됐든 뭘 하든 그것도 가서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작업치료 선생님들이 하는 그 재활치료가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는데 원래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그렇죠.
집에서 내가 지내는 데 있어가지고 나에게 생긴 어떤 신체적인 장애 뭐 움직임이라든지 뭔가 재활 다시 돌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도움 재활치료도 물론 그게 해당이 되겠지만 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더 잘 활용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인데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지 시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재활을 rehabilit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가 reabl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지낼 수 있도록 기능을 도와주는 걸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집에만 계신다라고 하면 뭐 이동이 불편하다는 것도 있고 그러면 사실 몸이 또 굳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재활이라는 것이 참 필요하긴 한데
네.
사실 재활 관련돼서 작업치료 하신 분이 집까지 방문해서 해준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 때문에 요양병원 가시는 분도 꽤 많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요양병원 오면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뭔가 마사지 개념이긴 하지 관절도 돌려드리고 뭐
그렇죠.
하니까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네. 요양병원 가시는 분도 꽤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그런 것이 더 케어적인 부분에서는 그 그냥 산다가 아니라 살고 있다의 느낌이 확실히 줄 수
네.
있는
네.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30분이라는 게 참 인상적인 거죠. 왜 그러면 제가 옛날에 아직까지 그 인상적으로 몇 년 전인가 어떤 의사분이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한국 사람 중에 의사 못 만나서 죽은 사람이 어딨냐라고 얘기하면서 막상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분 단위로
네.
스케줄을 잡잖아요.
네.
5분에서 좀 뭐 길어야 10분 단위로. 그럼 이제 좀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그런 병원 가면 이 불이 붙죠. 원활, 지체, 지연 뭐 이렇게 해서 그 지금 이 분이 어떻게 지금 진료를 받고 있어서
네.
대기 시간이 좀 길다, 뭐 일다 네. 이런 얘기가 없고 계속 이게 사실 5분 만에 끝나기가
네. 네.
좀 쉽지 않잖아요.
예.
나도 의사 만나기 좀 쉽지 않아서
네.
근데 30분을 다 예상적으로 만나주겠다. 라고 하면 이것도 질문하고 저것도 질문하고
네, 네.
궁금하고 사실 조심스러운 것도 얘기하고
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30분이라는 것 자체가 참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 30분 동안 대부분 뭐 물어봅니까?
일단 들어가면 인사를 먼저 하고요.
아, 인사! 그렇죠. 인사를 해야죠.
네, 별일 없으셨어요? 아, 지난번에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좀 괜찮나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슬 훑어보면서 뭐 집안의 어떤 모양이라 정리가 되어 있는지 이분이 뭐 어떻게 누워 있는 것조차도 침대 구석에 있는지 제대로 있는지 그리고 드시는 것이 잘 드시고 있는지 뭐 먹다 남은 음식들이 막 위에 말라 있고 막 이런 건 없는지 이런 것도 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가시면 일단 그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네,
보이면
네, 네.
얼만큼 돌봄을 잘 받고 있는지
네.
안 그러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네, 딱 드러날 수밖에 없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뭐 그 질문에 답하고 그것만 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분이 살고 있는 전반적인 환경.
네, 네.
그러면 뜻 뭐 그건 뭐 감추고 싶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오픈해 주신 게 감사하죠.
네. 그런 면에서 좀 있고 사실 그 지금 이 병원 같은 우리 동네 30분 같은 경우에는 네. 1차 병원이죠.
네, 1차 의료기관.
1차 기관.
의원이죠.
의원이죠, 네. 의원. 그렇게 되면 사실상 뭐 1차 병원에서 충분히 가정의학과니까 충분히 뭐 되긴 하지만 만일에 뭐 어디가 좀 해서 뭐 정형외과나
네.
이런 쪽으로도 연결이 또 됩니까?
저희가 부탁을 좀 드리는 군대들이 몇 군데 있긴 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도 좋은 분 계시고 네네 주변에 이제 1차 의료기관 선생님들한테 의뢰도 드리고 뭐 저희끼리는 저희를 이해해 주시고 환자분들을 많이 배려해 주신 분들을 몇 군데 이렇게 두고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 또 뭐 환자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뭐 어느 병원을 꼭 찍어놓고 저희가 어디로 가세요 하는 거는 또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좀 아쉬울 때가 사실은 좀 있는데 환자분들 상태가 늘 뭐 집에서 안정적이신 게 아니고 한 번씩 단기 입원이나 집중치료를 좀 받고 오시면 좋겠다. 뭐 집중치료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더 자세한 원인을 하다못해 엑스레이 촬영이라든지 뭐 그런 거라도 좀 해서 치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고 오시면 우리가 훨씬 더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런 아쉬울 때가 있죠.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엑스레이를 좀 최소한 뭐 MRI까지는 불가능한데
네.
엑스레이 지금 조금 더 좀 알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되니까.
근데 신부님 최근에 포터블 엑스레이가 있긴
들어왔습니까?
장비가 포터블 엑스레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사실은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여기서 뭐 폐렴이 어느 정도 이상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갔을 때 1차적으로 진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캐치되는 어떤 그런 증상들, 사인들이 있어서 아, 이런 경우에는 촬영을 했을 때도 이 정도는 될 것이라고 의심이 가고 그런 경우에 차라리 한번 갔다 오시기 더 낫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긴 있죠. 뭐 그럴 때 의뢰하는 데들이 좀 아쉬울 때도 좀 있긴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점점 지금 뭐 AI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기계가 좋아져 좀 더 간소해지고 좋아지면서 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옛날에는 뭐 찍으려고 하면 물론 이제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SLC를 가거나 MRI실을 갔는데 뭐 MRI까지는 쉽지는 않긴 하겠지만 항우에는 제가 가정 간호 그러니까 가정 방문하시는 분 그에 그 쓰는 그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초음파도 포터블이
그렇죠.
있어요.
있죠.
네, 있고 예. 뭐 활용하려면은 여러 가지 있긴 있습니다.
네, 문제는 비싸서 그렇죠.
맞습니다.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네네. 결국은 점점점 이게 제가 볼 때는 물론 병원에서 입원하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가끔씩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내가 어디서 제일 지냈으면 좋겠냐 했더니 사실 돌봄만 조금 되면 집에서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시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또 이제 생각해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2PM이 부릅니다. 우리 집.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마포구 재택의료센터 우리 동네 30분 의원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신혜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저희가 초기에 그러니까 대충 지금 30분 의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뭐 말씀을 들었는데 아까 맨 처음에 소개하실 때 정혜진 원장을 되게 강조하셨어요.
예.
뭐 그분이 먼저 열었으니까 네. 강조하신 거겠죠. 네.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일을 같이 하기 시작하셨을까요?
저는 제 출신은 원래 대구입니다.
네, 약간 어투가 있습니다.
네, 대구인데 대구에서 의대에 나오고 이제 네. 거기서 전문의를 따고 그리고 개원까지 하고 있었는데.
있었는데. 네,
그러고
있다가. 잠깐 있었는데라고 지금 질문이 되게 다양해지는데 하여튼 오케이.
그러면서 제가 지역에서 진료를 하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였어요.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고 진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들이 좀 많았죠. 뭔가 고령자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리고 이 사람 말이 좀 그런데 이분들이 병원까지 오지 못해서 오지 못해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이런 경우들을 자꾸 보게 되니까 되게 관심도 많이 가고 지금 그 상황에서는 제가 개원을 했던 게 2013년도였거든요. 네. 2013년도 개원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뭔가 환자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여러 가지 보다가 굉장히 무모하게 병원을 접고 혼자서 재택진료를 많이 하고 있는 일본으로 연수를 갔었어요.
아, 연수. 네.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혼자 하기엔 좀 막막하고 그리고 되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내에서는 케이스를 제가 못 보겠고 그래서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뭐 다른 뭐 유럽이나 이런 데도 머니까 그리고 갔었는데 거기서 연수를 하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돌아왔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서 근데 그때까지도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가 2000 그러니까 긴 기간을 간 건 아닌데 갔을 때가 2017년도였을 거예요. 2017년도였고 들어와서 제가 여기저기서 일을 하면서도 그때까지도 정식으로 제도권 안에서 그 방문 진료가 이루어지는 거는 뭐 원활하진 않았었죠. 그러다가 제가 일하는 그 클리닉이 주치 제도를 실험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클리닉이었어요. 이전에 아마 여기 산림의원이라고 예. 제가 산림의원에서 잠시 근무를 할 때 그 산림의원과 그리고 서울시 뭐 건강국 이런 데서 함께했던 주치 프로그램을 실험하는 클리닉에서 제가 진료의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주치 역할을 하는 것과 뭐 이런 거하고 연관해서 신문사에서 취재를 왔었는데 인터뷰를 하자고 그때 저하고 같이 인터뷰를 함께 한 게 정혜진 원장님이었어요. 이렇게 만나봤는데 저는 이런 사람이 있는 걸 예전에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우리 정혜진 원장님이 좀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이전에. 근데 만나보니까 이게 지향점도 좀 비슷하고 그리고 의료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비슷하고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취재 이후에도 연락을 좀 주고받기도 하고 같은 단체에서 학술대회 같은 데서 같은 프로그램을 또 같이 하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코로나 팬데믹 시작되면서 코로나 방역 진료를 하고 있는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방역을 하면서 방역하는 과정에서 재택 진료를 한 거는 아시죠? 유선으로 연락해서 재택 진료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정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방역이 한참인 그 상황에서도 가정 간호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찾아가서 필요한 것들을 또 제공하고 하는 걸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그 선생님들하고 이제 뭐가 필요할지 의논하고 같이 이제 그 지시서라는 게 있어요. 작성하는 그걸 제가 담당해서 하다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라는 걸 시작한다는 걸 저희가 정보를 알아내고는 그 우리 재택을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고 있던 가정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되게 좋은 선생님 계시는데 그분하고 저희가 작당 모의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2차 의료기관이었는데 지원하면서는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딱 된 거예요. 수원시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원하던 대로 막 하고 자 했죠.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이거 하게 됐어요라고 하면서 이제 정혜진 선생님하고 동지가 된 거죠. 같은 재택 진료를 하는. 그래서 정보도 주고받고 막 하면서 저희 수원병원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좋으신 분들인데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사회복지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우리 30분 의원 이미 그때 꾸려서 활발하게 재택 진료하고 있었던 30분 의원하고 팀을 맞춰가지고. 2년에 걸쳐가지고 일본을 한번 가고 대만을 한번 가고 그렇게 친분을 쌓으면서 같이 연수를 막 받으러 다니고 이랬었어요. 그렇다가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서울로 이사를 와야만 돼서 그래서 오면서 직장을 옮겼죠. 옮기면서 이제 정혜정 원장님한테 월급 많이 주실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한 두세 가지 하겠죠. 질문이 갑자기 들어오는데
네?
아... 대구에는 그러니까 요새 많이 나온 얘기잖아요. 지방에 의사가 없다. 라는 얘기 많은데 결국 서울로 와 있단 말이에요.
아 그게 대구는 의사가 없는 지방은 아니고요. 아 대구 네 대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닌데. 대구는 다 서울에 집중된다는 얘기 안 그래도 좀 하고 있어서
시작이 서울 경기부터 시작을 그렇죠. 하죠.
그럼 여기서 보면. 하나 질문하는 거는 재택 의료 센터라는 게 지금 여기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 우리 동네 30분 진료 의원 외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좀
현재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있긴 합니까?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가하겠다고 손들고 등록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시범사업의 개념으로 네네네. 들어가 있고
첫 번째 해에 아마 한 20개 정도가 등록을 하고 시작을 했을 거예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그게 몇 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0여 개 정도 올해 신청 새로 한 대 하고 해서 포함하면 그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다음 이제 질문이 이런 거잖아요. 의사분들이 얘기할 때 하는 얘기가 숙과 얘기 그러니까 이건 사실 사실 그 뭐 의사가 아니어도 몰랐던 단어의 표현인데 하도 숙과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전 국민이 아는 숙과가 되냐? 아까 전에 제가 질문 던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루에 몇 분 보냐? 그러면 7, 8명 본다 그러면 야, 이건 이런 질문이 던지자. 그러니까 거기 다양하게 하니까 됩니까 그게? 근데 아까 님이 또 월급 많이 줄 거야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아 그건 이제 뭐 저희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얘기는 알긴 하겠는데
네네.
그래서 숙과가 되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게 운영상의 어떤 문제는 사실 우리 원장님만 알고 계시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지금 재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래도 같이 모신다는 거네. 그 말씀 이제 타다 와서 하는 걸로 약간 죄송합니다. 뭐 충당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느낌 좀 없진 않아서
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외래로 충당하지는 못할 거예요.
아, 그래요?
외래는 예약제로 역시나 저희가 예약제로 15분 이상에
그렇지 그렇죠.
때문에
30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환자를 많이 보고 이러진 않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욕심만 안 내면 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수가가 처음에 책정됐던 것에서 점점 해가 갈수록 조금씩 아직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조율하고 더 하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정도 본다고 하더라도 유치가 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좀 더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아니, 그거는 뭐 누구나 똑같은 네, 생각을 네. 가진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 볼 때 네. 방문하는 그 진료 비용이 그냥 내가 그 병원 가서 외래를 네. 보는 것보다 더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들어갈 때는 물론 이제 외래를 진료실에서 볼 때도 사실은 뭐 건물세라든지 병원세가 그렇죠. 비싸거든요.
그렇죠.
건물세라든지 건물세, 전기세, 물세, 재료대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개원대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방문 진료 같은 경우에는 차량 유지비.
아 그렇죠.
차량 유지비.
딱지.
뭐, 네, 그렇죠. 아, 저 종종 있습니다. 딱지 네. 내야 되고,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저에게 공단이나 이런 데서 책정해 놓으신 수가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전혀 안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많이는 안 하신 것 같아서,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죠.
그렇죠. 1차 의원이고, 병원이고, 네. 1차 병원으로서 방문 진료가 왜 필요하냐, 라고 질문을 던지면,
네.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방문 진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방문 진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고, 뭐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거기서 뭐 의료비 절감이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희는 의료비 절감까지는 2차적인 문제고, 사람으로서의 삶을 그렇죠. 살아갈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너무 슬퍼지지 않기 위해서 아픔을 덜어주고 함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돌봄이
어떻게 보면 네. 인간다움이라는 거 했을 때
네.
우리는 서로의 관계가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인간다움을 찾는 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관계를 맺었을 때 그것이 네. 어떤 조건화가 붙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네.
그것이 정말로 뭔가 그렇죠. 내가 못 움직인다. 그 누가 와서 방문해서 해준다. 그렇다면 그것만 해도 내가 인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방치된 느낌이 아닌 그건 확실히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아까네 말씀하셨던 그 재택 그 의료가 지금 300군데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300여 군데보다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네. 모르신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냐? 근데 아까네 뭐 보험관 그 공단에서 알려준다고도 있었는데 어떻게 신청합니까?
아 예, 그게 제가 보통 이제 집에서 못 나오는 분들을 요즘은 지자체에서도 예, 거동 불편자분들 지원해 준 게 많아요.
지자체의 그 네, 주민센터에서
네, 네, 네.
사회복지가
그렇죠.
그 거기까지 가고 있으니까
네.
거기서 힘드시면 이렇게 그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연결시킬 수도 있긴 하긴 하겠네.
네, 네. 나가시는 주무관 분들이라든지 뭐 그런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의뢰해 주신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제가 의료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의료급여 관리사분들도 계시고 그분들도 다 간호사 선생님들이세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저런 요양센터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주간보호센터라든지 그런 게 같이 있는
개인케어하지.
네네네네 그런 데라든지 요양보호사들이 나가는 그 센터들 센터들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메인으로 몇 군데가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
본인이 신청하신
그럼 어떻게
있어요.
찾아야 됩니까?
저희
인터넷에서 뭐 재택
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찾을 수도
홈페이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협회가 있습니다. 재택 방문 진료를 하는 그 의료기관들과
모아놓은
네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함께하는 협회가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한국 재택의료 협회가 있어서 거기에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저희 회원들뿐만이 아니고 재택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정보가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저거 제일 가까운 이거나 좀 필요한 구분 전화해서 방문을 좀 해달라.
그리고 사실 예. 재택 의료센터 시범사업이 또 나가서 정기적으로 사실 이게 아까 왕진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필요할 때 단기적으로 뭐 한 번씩 갔다가 말다가 하는 이런 것이 기본은 아니고요. 보통 정기적으로 가서 환자분들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관리해드리고 그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적극적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아까는 주치 개념이.
그렇죠. 예. 주치가 됩니다. 결국은 주치가 되겠죠. 다양한 루트를.
그럼 만일에 그 대부분 많이 갔을 때 어떤 질병들이 좀 많이 접하게 됩니까?
저희는 노쇠가 진행돼서 못 나오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요. 그리고 이제 심혈관계 질환들, 뭐 뇌경색이라든지 어떤 그런 질환들 때문에 편마비가 오거나 해서 집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 아까 기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축이 된다든지 해서 누워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만나고, 암성 질환 분들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다양하고, 그리고 정신과적인, 정신의학과적 질환 때문에 진료를 나가는 걸 거부하거나 집에서 못 나오는 분들도 찾아가기도 하고요.
사실 거기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냥 제가 지금 아까는 그 집에 들어가면 그 분위기를 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보시기에 그러니까 혼자서는 뭔가 안 되시는 거잖아요.
네.
대부분이. 어떻게 집에 있을 때 충분히 돌봄이 되는 것 같습니까?
뭐 천차만별입니다. 넘치도록 돌봄을 받는 분들도 있고 너무 그게 없어서 차마 들어갔다가 나오기가 좀 힘든 곳도 있고
그런 분들은 다르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경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십니다.
여기서 갑자기
필수적인
사회복지사
존재감 큽니다. 예.
아 그리고 어디 연결해가지고도
네.
하고.
네, 굉장히 귀한 존재죠. 예, 여러 지역 사회에서의 어떤 자원들, 돌봄과 관련된 자원들을 정말 우리가 AI라고 부르거든요. 선생님 이름으로 막 끌어와가지고 연계시켜 주는데 대단합니다.
사실 방문 진료라는 것은 사실 앞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라는 표현을 굳이 쓴다면 약간 저소득층 쪽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만일에 제가 소득이 좀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냥 병원에 입원하거나 약간 그런 케어들을 차라리 못 움직이면 그런 걸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런 것도 좀 쉽지는 않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뭐 소득과 상관없이 내가 의료기관에서 뭐 여러 가지 그냥 처치나 치료만 받으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과 함께 있고 싶고 그리고 가족들도 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은데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이
사실 뭐 병원에 보내는 가는 것도 네. 왔다 갔다 하면 한나절 뭐 가고 그리고
비용도
차 움직이고 또 네, 거기 네. 사람들 나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 막 왔다 갔다 정신 하나도 없고 네. 그 말 되게 많이 했어요.
보통 와상에 계시는 분들이 이동하는 데는 최소한 두세 명 이상의 돌봄자가 필요하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시간도 굉장히 하루를 다 보내야 되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오감에서 생기는 사고도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님 말씀처럼 아무래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이게 어쩔 수 없이 더 안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많이 지금 얘기 들어보다 보니까 이게 처음 방문한 집은 네. 확실히 할 얘기가 많으시겠어요?
많습니다.
듣고 싶은 들어야 될 것도 많고 왜냐면 아까는 계속적인 관리를 하신다고 했을 때 처음에 충분히 알아야지 네. 그다음 갔을 때는 뭐 보충을 해주거나 네. 아니면 이런 것들이 되니까 보시기에 좀 제일 안타깝던 것도 있으실까요?
아 너무 안타까웠던 기억이요? 아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그 70대 초반 네네. 남자 환자분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기본적으로 이분이 지적장애도 조금 있으신 것 같고요. 경계성보다 조금 더 심한 그래서 문맹이었어요. 글자 모르시는 무학 문맹에 어떻게 결혼을 하신 건 같은데 일찍 결혼했다가 아들도 하나 있는 것 같았었는데 이제 뭐 그냥 끝난 지 오래됐고 그리고 누군가 본인을 돌봐줄 사람은 전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중풍이 오신 거죠.
아이고.
네, 뇌경색이 와서 편마비가 된 상태에서 어쨌든 지원을 찾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고 나왔으나 이게 이런 질환들은 한 번만 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오고 하면 기능이 더 나빠지고 하는데 돌봐줄 사람이 워낙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뭐 지자체 동주민센터라든지 뭐 좋은 분들이 이분을 돌봐줘서 주기 위해서 애를 써도 결국은 이 사람한테 돌봐주게 되는 거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 참 대단한데 하루 3시간 돌봐주는 요양선생님의 돌봄밖에 없는 경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네, 한다면. 네, 네.
아, 그런데 이제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딱 3시간만 사람이 와서 함께 있으니까 뭐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오시면 정말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이분이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손만 이렇게 쓸 수 있고 걸어서 화장실에 못 가시니까. 그리고 반지하 그 빌라 원룸 방 한 칸 있는데 화장실을 자기 혼자서 못 가는 경우에 침상에서 혼자 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최대한 늦게까지 있다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가시잖아요. 그걸로 밤새도록 하고 계셔야 되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죠.
네. 손으로 어떻게 해서 소변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변 처리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정말 선생님 아침에 가실 때마다 그걸 치우고 시작을 하시는데 그게 계속 쌓이게 되면은
그렇죠.
거기다 그분이 담배를 피우시네요.
아니 뭐는 그게 가능해요?
그 담배를 제공해 주시는 또 친구라기보다는 또 이분을 또 계속 함께 하신 분이 있는데 돌봄에 있어서 좀 힘들어진 그런 경우들도 좀 있어요. 이게 의료진이나 지자체에서 나오시는 주무관분들이나 어떻게 관리를 해드리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약한 분들은 그런 경우에서도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참 힘든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좋아. 이렇게 힘든 점도 있다고 한다면 보람된 것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보람된 거요. 가장 보람된 건 가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서 뭔가 조금만 저희가 도와드려도 그 도움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다가 약간의 처방이나 조금의 조언을 해드렸는데 그걸로 이제 큰 개선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 안타까운 거나 보람된 거에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뭐 저 환자라고 얘기하면 환자의 마음가짐이 좀 영향을 이게 주변도 있지만 마음가짐. 그러니까 내가 조금 뭐라 어제 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까움도 있긴 하지만 그분이 뭐 약간 이제 담배라고 했고가 됐든 뭐 이런 거 됐든 부분에서 자기가 조금 더 노력하는 부분도 있으면 그것이 좀 내 몸이 됐든 내가 좀 더 좋은 쪽으로 끌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본인이 그러면 훨씬 좋죠. 훨씬 그러니까. 좋은데 사실은 저희가 가서 만나게 되는 그 상황에서는 본인이 어떻게 조절 못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좀 이게 좀 안타까운 거긴 한데.
근데 정말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작업치료 같은 경우.
아, 그렇죠. 자기가 그냥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낫겠다 아니면 좀 변화되겠다. 그래도 내가 뭐 어쩌면 죽음을 가는 길이긴 하지만 내가 조금 더 나의 의지를 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사실 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또 그 시범 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다는데 사실 요거는 조금 이게 약간 그 두 가지 비슷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나요?
제도적인 차이가 있죠. 제도적인 차이가 있고 시범 사업의 여러 가지 시범 사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장애 판정을 받은 분한테만
등급
받은 분한테만 이제 뭐 그러니까 특별히 뭐 차이가 좀 있나요?
사실 장애인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상황이 있겠지만은 정기적인 어떤 뭐 검진이라든지 뭐 충분히 필요한 진료 같은 걸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에 저희가 가는 거죠. 가가지고 주치의가 되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조금 아까 전에 했던 재택 방문 진료와 그렇게 다르진 않는데 이분의 그 지금 뭐 장애인 등급 받았다는 그 차이만 좀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은
맞습니다.
거군요. 사실 이게 조금 이게 이제 기대감이라고 하긴 그렇고 조금 생각해 보게 되면 좀 생각이 드네. 3월 달부터 돌봄 통합 지원법이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뭐 영적 케어할 수 있는 존재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이제 그 각 동네에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그 뭐랄까 지금 시범 사업이 약간 구체화 되는 거긴 한데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법령으로 법령으로 이게 시행이 되는 게 있으면 진행되는 게 좀 더 더 빨라지고 더 확장되고 그런 것들이 있겠다라고 기대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해서 좀 우려되는 거라고 한다면.
아이, 글쎄요. 사실.
뭐 물론 잘 되면 아무런 우려할 게 없긴 한데, 사실 어느 제도라는 것 자체가, 물론 자기가 의도한 대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또, 우리가 뭐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타임에는 잘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도리어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살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조건 때문에 결국은 그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 이제 재택 그 방문 진료를 하셨으니까 사실 이것이 조금 돌봄 통합 지원법이나 같은 맥을 하고 있긴 한데 제 생각으로는 근데 좀 뭐라 그럴까 좀 우려되는 점도 있지 않을까.
신부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뭐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살짝
또 모든 걸 다 커버, 그러니까 다 커버되면서 좋긴 한데 사실 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몰랐어라는 그러니까 물론 다 케어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몰랐어도 있겠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아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하는 것도 있어서 도리어 많이 주겠다고 했는데 도리어 못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이 지원법이 시행이 되는 게 올해부터이긴 하지만 제가 봐서는 준비되지 못한 게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그게 지자체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점이 많이 보이고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 것들도 보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희는 뭐 우리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그렇고 굉장히 지역의 어떤 연계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함께 일하고자 하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조직이나 이런 데서도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해서 참여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오히려 지자체 참여가 약한 경우들이 서울 안에서도 뭐 무슨 구 무슨 구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뭐
게 있어서
자기들의 그러니까 사실 이 생각도 들어요. 각 구마다 구성원 자체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가 다 그 많은 곳에서는 별 뭐 어떤 주차나 등등등의 문제는 없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성북구만 봐도 여기 뭐 가까운 성북구만 봐도 거기 막 이제 언덕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집도 좀 작은 것도 많고 그 도로 하나 차 하나 지나갈 발간데 거기 그런 곳에 또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살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파악하고 있나?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 눈에 보이는 존재한테는 케어를 잘 해주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한테를 다 파악하고 있나? 그러면 결국은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주민센터의 그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가로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점들이 좀 있어서
굉장히 일할 거는 점점 계속 많아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섬세하게 들어가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상한 기준의 그 사이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아, 그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라든지 뭐 주무관 선생님들이라든지 그 역량에 따라 가지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한 만큼의 효과는 확실히 있을 건데 그 부분에 어떤 사명감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선생님들 참 사명감 없으면 일 못하실 겁니다. 굉장히 그렇죠.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동네 30분 의원의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랭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JMP 로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저조한 지지율로 인해 소속된 국민당 내부에서 거센 리더십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주택 대출은행이 모기지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미국과 이란 간 2차 종전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극적 합의 타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 4월 15일 카메룬 수도 야운데에 도착해 수년간 분리주의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의 평화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교황은 대통령궁에서 열린 환영식 연설에서 목자이자 대화와 형제, 평화를 위한 봉사자로 이곳에 왔다며 영어권, 북서 남서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분쟁을 깊은 고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가정이 해체됐으며 아이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젊은이들은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 방문을 앞두고 분리주의 세력은 민간인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사흘간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한편 이번 방문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일부에서는 교황의 대통령 면담이 현 정부에 대한 지지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부에야 교구장 마이클 미아베수 비비 주교는 어떤 사람도 교황이 만나지 못할 만큼 배제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방문이 회개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교황은 연설에서 평화는 모든 이의 책임이며 특히 공권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공자원 관리와 법치 존중이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을 인용해 통치자는 권력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의무감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메룬은 분리주의 갈등 외에도 보코하람의 테러와 정치적 긴장 등 복합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저조한 지지율로 인해 소속된 국민당 내부에서 거센 리더십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헤럴드는 향후 2주 안에 럭슨 총리를 당대표직에서 교체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익명의 국민당 의원은 언론을 통해 총리를 자리에서 끌어내릴 충분한 표가 이미 당내에 확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의 내분으로 피를 흘리는 사태를 피하고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석유 위기에 대응 중인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의 행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럭슨 총리가 자진 사퇴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압박의 가장 큰 원인은 지속적인 여론조사 부진입니다. 다가오는 11월 총선에서 국민당 의원들의 생존과 정권 유지에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여론조사에서 국민당은 34%, 노동당은 32%를 기록했으며 럭슨 총리의 총리 선호도는 20%에 그쳤습니다. 한편 이번 달 내각 개편에서 일부 강등을 당한 뒤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됐던 크리스 비숍 의원은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당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없었으며 쿠데타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다만 그는 모두가 당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정치권의 모든 시선은 다가오는 월요일 저녁 발표될 최신 여론조사 결과에 쏠려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자동차 정기검사 WOF 제도가 오는 11월 1일부터 대폭 변경됩니다. 크리스 비숍 교통부 장관은 대국민 합의를 거쳐 74%의 지지를 얻은 새로운 검사 주기 완화 규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2019년 1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차량 4년에서 14년 사이의 경차는 기존 매년 1회 받던 정기검사를 2년에 한 번씩만 받으면 됩니다. 내년 11월부터는 2013년 11월 이후 등록된 동급 연식의 차량으로 면제 대상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반면 2000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차 및 오토바이는 기존 6개월의 짧은 주기에서 1년 단위로 검사 기간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반 국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해 줄 뿐만 아니라 통계상 사고 유발 가능성이 큰 15년 이상의 고위험 노후 차량에 검사 역량을 더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규제 완화와 더불어 단속은 강화돼 올해 11월부터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휠과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에 대한 벌금은 각각 $350와 $1,000로 대폭 인상됩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 글로벌 레이팅스가 중동 분쟁이 길어질 경우 뉴질랜드 경제에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P 측은 뉴질랜드 은행권이 이웃 호주보다 전쟁으로 인한 2차 충격에 훨씬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는 경제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 유일한 국내 정유시설이었던 마스덴 포인트 폐쇄 이후 정유연료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쟁 장기화로 고에너지 가격이 지속되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S&P는 경제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된다면 뉴질랜드의 경제 회복이 멈추고 실업률 증가 등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최대 주택대출은행이 모기지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ANZ은 대부분의 고정금리를 10베이스포인트 인상했으며 이는 4월 16일 어제부터 적용됐습니다. 이번 인상은 4월 초부터 도매 스왑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데 따른 것이며 더 넓게 보면 3월 초부터 이어진 상승 흐름의 영향입니다. ANZ은 6개월 금리는 인상하지 않았지만 현재 비교적 인기 있는 고정기간 중 하나인 2년 금리는 20베이스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주요 은행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은 3주 전 키위뱅크이며 ANZ의 마지막 인상은 4주 전이었습니다. 이제 ANZ은 모든 은행 중 가장 높은 금리표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ANZ은 경쟁 은행들도 금리를 따라 인상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요 은행 중 최저금리와의 격차가 최대 24베이스포인트까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SB는 18개월 금리를 4.75%로 제공하는 반면 ANZ은 동일 기간에 4.99%의 새로운 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들의 새로운 금리 정책은 신규 주택 구매보다 대환, 리파이낸스 활동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겨울철 비수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ANZ는 동시에 정기예금 금리 인상도 했습니다. 18개월 이상 모든 전기예금 상품에 대해 10베이스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예금자들은 해당 기간 상품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은행의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부동산협회 REINZ에 따르면 3월 주택 판매량과 가격은 지난해 3월과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구매자들은 점점 더 신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시장은 3월에도 전반적으로 정체된 모습을 보였으며 판매량과 가격 모두 전년 대비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3월은 전통적으로 주거용 부동산 거래가 가장 활발한 달이며 지난 12개월 동안에도 이러한 경향이 이어졌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협회는 3월 주거용 부동산 판매 건수가 7,853건으로 지난 12개월 중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3월과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도 비슷하게 정지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동산협회 주택가격지수 HPI는 전국 기준으로 지난해 3월 대비 0.2% 상승했지만 2월과 비교하면 0.3% 하락했습니다. 부동산협회 HPI는 매월 거래되는 주택 유형의 차이를 반영해 조정하기 때문에 평균값이나 중간값보다는 값보다 가격 변동이 가장 신뢰할 수 있게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다만 부동산협회 중간가격은 3월에 78만 8천 달러로 2월 대비 0.9% 하락했으며 지난해 3월보다도 0.3% 낮았습니다. 3월 기준 주택이 판매되기까지 평균 41일이 걸렸으며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부동산협회 최고 경영자 리지 라일리는 연료비 상승과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완전히 물러나지는 않았지만 점점 더 신중해지고 의사결정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금요일 오전 백악관 최고 경제 고문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윌리스 장관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추천계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 중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고문들과도 별도의 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윌리스 장관은 이란 분쟁이 뉴질랜드와 경제 그리고 더 넓은 태평양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분쟁이 언제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지와 미국 정부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질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스 장관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춘계회의에 참석 중이며 잠재적인 연료 공급 차질에 대한 뉴질랜드의 우려를 강조하고 신속한 협상을 통해 분쟁 종식을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당 대표 크리스 에이킨스는 RNZ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당혹스러울 정도로 순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히킨스 대표는 세계는 이미 변화했고 상황이 단순히 정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혼란을 겪게 될 것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더 현실적인 접근과 계획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은 연료 위기 시 우선 공급 대상을 지금 공개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노동당은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카이로스 푸드 구조와 같은 기관이 정부의 연료 공급 계획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4단계 연료 대응 계획의 업데이트를 발표했지만 실제로 배급이 시행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할지는 아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에이킨스는 정부가 계획이 어떻게 작동할지 가능한 한 빨리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동당 정부가 코비드-19 대응 당시에는 훨씬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히킨스는 정부는 이미 몇 달의 시간이 있었고 최악의 경우라도 실제 연료 배급이 시행하기까지는 아직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며 따라서 지금 사람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히킨스 대표는 하루 약 4톤의 음식물 폐기물을 매립지로 보내지 않도록 구조하는 자원봉사단체인 크라이스트 처치의 카이로스 푸드 구조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건설 비용 급등으로 뉴질랜드 건설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료 가격 상승이 자재 생산과 운송 비용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비용 증가에 특히 취약합니다. 철강과 시멘트 생산뿐만 아니라 운송 과정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프로젝트 지연과 취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고용과 주택 공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소건설업체들이 재정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응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용 안정화를 위한 지원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통과리로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초기에는 의심스러운 화재로 간주됐습니다. 경찰은 발화 지점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인위적 원인을 의심했으나 조사 결과 사고로 결론났습니다. 차량이 주행 중 바퀴 문제로 도로와 마찰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마른 풀에 엉겨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불길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경찰은 물리적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국은 차량 점검과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조한 계절에는 작은 불씨에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에서는 화재 대응 비용과 환경 피해도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뉴질랜드 이민 당국은 CD 파운데이션과 관련된 향후 비자 신청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당 단체와 연관된 일부 비자 신청 사례에서 우려 사항이 제기된 이후 나온 입장입니다. 이민 당국은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절차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CD 파운데이션과 연결된 신청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험 요소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민당국은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해 제출된 정보의 정확성과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침은 뉴질랜드 비자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제도가 부적절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2주간의 휴전 중인 이란 전쟁이 이번 주말 또다시 분수령을 맞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르면 이번 주말 미국과 이란 간 2차 종전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레바논 휴전 합의가 발표되면서 미국과 이란 간 극적 합의 타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1일 끝나는 2주 휴전 기간 내에 미국과 이란이 빅딜에 성공할지 아니면 최소한 협상을 위한 기본 틀이라도 마련해 모멘텀을 유지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이란과의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면서 주말에 이란과의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비축, 고농축 우라늄의 대미 반출을 비롯해 거의 모든 사안에 동의했다면서 협상 타결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란과의 물밑 협상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진 것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지난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결렬됐던 첫 협상보다는 이견을 좁히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열흘간 휴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면 협상이 재개된다면 이란의 핵 보유 금지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라는 두 가지 중대 쟁점에서 어느 정도의 절충이 이뤄지냐가 관건입니다. 다만 우라늄 농축권 인정 유지를 원하는 이란과 최소한 장기간의 농축 중단 및 비축 고농축 우라늄 반출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미국 사이에 전격적인 합의 도출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비티뷰를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유럽에 남은 항공유가 6주치 정도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롤 총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정장과 호르무즈 해협 차단에 따른 상황을 우리가 겪은 최대 규모의 에너지 위기라고 평가하고 현재는 큰 공경으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롤 총장은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 없고 그래서 정유소 가동이 중단되면 유럽에서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가는 항공편 일부가 항공유 부족으로 취소된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비롤 총장은 5월 말까지 호르무즈가 열리지 않는다면 경제가 취약한 국가를 시작으로 많은 나라가 높은 물가 상승률부터 성장 둔화, 심지어 일부는 경기 침체까지 엄청난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가 총파업을 못하게 해달라면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57조 원이 넘는 역사적인 영업이익을 올린 상황에서 노조는 올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며 다음 달 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법에서도 생산 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는 금지하고 있는 만큼 불법 행위로 인한 생산 차질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삼성전자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 행동권 자체가 아니라 법이 금지한 방식의 쟁의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정은 유독성,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데다 한 번 라인이 멈추면 투입된 웨이퍼를 폐기해야 할 수 있고 정상 가동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사내 업무 사이트에서 임직원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제3자에게 넘긴 혐의로 직원 한 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다음 달 파업을 예고한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은 오늘 과반 노조 지위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선 협상 상황과 향후 파업 계획에 대한 내용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NZ헤럴드, RNZ, 스터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72원 27전, 한국에서 보낼 때 880원 99전, 한국에서 받을 때 863원 55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 대체로 맑겠으나 지역에 따라 흐리거나 잠깐 소나기가 올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 오전에는 맑겠으나 오후부터는 비가 오면서 바람도 조금씩 강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과 아나운서의 이선지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랭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조원창 JMP로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캐시아의 게시판입니다. 더 빌리지 마켓 헬렌스빌 쇼그라운드 안내입니다. 매달 셋째 주 일요일 헬렌스빌 AMP 쇼그라운드에서 열리는 원례 행사입니다. 다양한 노점과 라이브 음악, 맛있는 음식과 커피를 즐길 수 있는 활기 넘치고 가족 친화적인 마켓입니다. 신선한 지역 농산물, 꽃과 화초, 수제식품 및 가공식품, 수국예품, 선물, 수집품, 중고품 등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쇼그라운드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4월 19일, 5월 17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까지 헬렌스빌 쇼그라운드에서 있습니다. 프리 발리우드 댄스 클래스인 프랭클린 안내입니다. 성별, 연령, 실력, 출신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발리우드 댄스 강좌입니다. 본 6주 프로그램은 포켓코의 중학교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프랭클린 인도 문화클럽의 RCD 021-164-1674로 연락하세요. 4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 15분까지 포켓코의 인터미디엇 학교에서 있습니다. 에어쉽 오케스트라 안내입니다. 별에서 내려온 듯한 거대하고 빛나는 캐릭터들로 이루어진 즐거운 에어쉽 오케스트라를 만나보세요. 5월 3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까지 아우테아 스코에어에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시아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